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싸움, 진리 싸움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래된 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성경적인 역사에 비교해 볼 때 느헤미야 시대 때 중국에 있었던 책입니다. 손자병법, 영어로는 The Art of War, 전쟁의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이와 같은 것이 인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의 속성을 가진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선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대적하고 나를 망치려고 하는 어둠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엄청난 유익 과 복을 약속하고 있는 어떤 복음, 그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내는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다시 말해서 유익이 있고 복을 약속하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적대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죠. 왜 믿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4절의 말씀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생각 과정을 거쳐서 내리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이전의 경험과 내가 학습했던 무엇을 내 안에서 생각작용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내려요.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마치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검사 측의 말, 변호인 측의 말, 증인들의 진술, 판례 이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생각작용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리죠. 최종 생각을 선언하죠. 그것이 여기 나오는 다 노에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릴 때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학습했던 것, 들은 말들, 이것들을 종합해서 생각 가운데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생각 과정을 거쳐서 종합하고 적용해서 개인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고요? 아, 기독교는 불건전한 종교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뭔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은 한 개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TV에서 기독교 관련된 좋지 못한 뉴스가 뜹니다.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자주 떠요. 그것이 나의 생각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관련해서 내가 업무를 함께 보았던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좋지 못한 부정직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나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한국 사람이 왜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교 많은데 이러한 것도 생각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허상이야. 저 믿을 게 못해 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중립적으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어떤 존재, 사악한 영적인 존재에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The God of this ag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차원의 공간은요 시대마다 모습을 달리합니다. 다가오는 이 세대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신이 지금 이 현세대에 왕 노릇하고 있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끝나면 더 이상 신적 존재로 군림하는 행위를 지속하지 못해요. 왜? 예수께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바로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해왔던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천년 동안 결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신, 그의 주력 사업, 이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사탄의 마귀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그가 추구하는 주력 포커스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좋은 것을 나쁘게 보이게 하고 나쁜 것을 좋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해서 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밝히는 마귀의 핵심 중요 주력 사업입니다. 여기 한 단에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혼미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한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보통 어원이라고 그러죠. 뿌리. 여기 혼미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의 뿌리는 어떤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Having a cloudy perspective. 안개 낀 흐릿한 시야를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갑자기 연막탕 같은 것들을 쏘아가지고 지금 뿌옇게 되어 있어요. 한 1분 뒤에 연막탄이 거쳐졌습니다. 시야가 가려졌던 것이 클리어하게 되었어요. 근데 1분 사이에 여기 계신 분이 저기 앉았어요. 1분 전에는 여기 없었는데 왜 인질 구출 작전할 때 보면은 연막탄을 쏘아서 그 인질범을 혼란케 하고 난 다음에 특공조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연막탄이 거쳐지는 그 순간까지 인질범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가려진 시야 때문에 이 의미입니다. 혼미하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무엇이 접근했는지 모르게 판단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는 역사의 주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정을 주시고 보는 판단력과 의지를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는가 연막탄을 터뜨려서 안개가 끼게 해서 보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해서 판단력이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뉴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텐데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713명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 중이라는 거죠. 이 BTJ는 BTS가 아닙니다.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훈련센터입니다. 기사 제목에 보면은 BTJ 열방센터 이명구속, 또 다른 기사 제목에 보면은 1300여 명 아직 검사 안 받아. 밑에 기사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만 막으면 온 세상이 평화로울 듯. 또 다른 댓글에는 지옥에서 온 바이러스 전파자들. 이런 기사와 댓글을 보면서 연막에 가려진 상태로 영적 시야가 부옇게 된 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교회 가자라고 하는 권유에 대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권유에 대해서, 복음의 좋은 복된 소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야가 흐르게 함으로써,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너 친구들 교회 가자고 해도 가면 안 돼. 이 사람의 생각 배후에 어떤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찌 보면은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세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그가 어떤 역할을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 유혹에 넘어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까지 있는가? 동일하게 이 존재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을 무대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부옇게 하여, 목회자라고 예외일까요? 왜 목회자가, 말씀을 맡은 자가 왜 타락한 그런 소식을 왜 듣습니까?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 종교한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타격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 공격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목회자들의 영적 시야를 부옇게 하여 신앙에 실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떠나게 하려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속이려는 어떤 시도가 분명히 있고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왜 그것이 인식하기 힘드느냐 이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의 존재에 대해서 싸움이 있음을, 영적 전쟁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영적 싸움 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대상이 나를 공격하고 속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이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싸움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속은 사람입니다. 이미 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 9절 기억하십시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즐기는 유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적, 싸움, 피 흘림, 속임, 승리 이런 표현들을 막 써요. 다 전쟁 용어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지금도 이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 싸움이 진행 중인가? 세 번째,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첫 번째, 이 싸움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영적 싸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요. 창세기 3장 잠시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인류의 존재의 시작 지점부터 영적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1, 2장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장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딱 네 장만 전쟁과 관련이 없는, 3장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속임이 시작됩니다. 3장 5절을 보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누가 지금 이야기해요? 속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최초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죠. 속이는 자가 결코 속임이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속이고 있어요. 이게 이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인류 역사 시초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자의 속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부부 사이에, 직장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끊임없는 전쟁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 속이는 자 역사가 시초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싸움은 중단된 적이 있었는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끝나고 나면 4장에 무슨 일이 있나요? 형이 동생 죽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살인을 하게 합니다. 미움을 충동해서 기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하죠. 이 싸움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요, 전 세계적인 통계를 냈는데 매년 80만 명이 자살해요. 40초에 한 명씩. 지금 제가 설교한 지 1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미 20명 이상이 이 사이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자살 충동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살이 답이다라는 최종 판결을, 결론이 날 때까지 그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 충동을 포함한 자기 파괴적 행동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높습니다. 왜 사람들이 끊었던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 다시 할까요? 10년 동안 담배를 했는데 힘겹게 끊었다면 이게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배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노하거나 큰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충동질하는, 그래서 자기 파괴로 몰아가는 배후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본능을 자극하고 그에게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 파괴적인 뭔가를 하도록. 인류 역사 3500년 가운데, 제가 3500년이라고 말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문자를 발명해서 기록이 남은 인류 기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충 일반 사학자들은 그것을 3500년 잡습니다. 그 이전을 기록이 없었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벽화를 그리고 그때를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프리히스토리. 그러나 기록이 남은 전 세계 나라들 간에 전쟁을 연구한 전쟁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 3500년간을 분석했을 때 이 기간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해는, 전쟁이 없었던 연수는 286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를 100일로 보았을 때 매일 전쟁이 있었고 3일간 전쟁이 없어요. 97일간 계속 전쟁을 해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하는 자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도록 충동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전쟁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천년 동안 무지갱이 결박하는 이 동안에 미혹하는 마귀의 행위가 중단됩니다. 2000년 동안에 자살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에 내 마음 가운데 탐욕적인 죄를 품도록 충동하는 어떤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분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분의 별명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 전쟁이 그쳐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이 전쟁의 양상이 엄청나게 격렬해집니다. 훨씬 더 많이 부부싸움이 있고요, 훨씬 더 많이 교회 분쟁이 있고, 훨씬 더 많이 음란의 죄라든지 탐욕의 죄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러한 죄들이 관영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가 바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과 바로 연계되어 있는 답은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진리로. 이거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성경적인 핵심 정답을 요약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진리로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정보에 근거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이기겠구나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청렴해서 이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 더하기 4면 어떻게 되나요? 예스. 좀 썰렁했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할 때는요 원조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속임이 나오고 최초로 그가 거짓을 했고 거짓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거짓하도록 뒤에서 충동질하고 지휘하고 운영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마귀라는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 뜻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그 약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입니다. 그가 무서워하는 것,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커스에 동원된 인도 코끼리 예를 자주 들었는데요. 온통 무게의 거대한 동물, 이 예화를 다른 측면에서 오늘은 접근해 보십시다. 온통 무게의 인도 코끼리, 거대한 인도 코끼리,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작은 말뚝에 매여 있습니다. 서커스 공연이 끝나면 그게 계속 매여 있어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베이비 코끼리 때 주입된 생각이 그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찌 보면은 코끼리 사육사가 그를 거짓 믿게 해서, 다시 말해서 거짓된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해서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코끼리는 사실은 이런 건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보통 코끼리는 돌진하면은 이 벽도 아마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처럼 거대해요. 근데 이 조그만 말뚝이 왜 매여 있어요? 사육사가, 인간인 사육사가 성공적으로 너의 힘은 베이비 때 데려와서 이렇게 묶여있게 했던 바로 그 정황을 성공적으로 믿게 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이 말뚝, 쇠 말뚝, 이것을 극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짓을 믿게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적으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유니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니크하게 주님이 만들어셨을 때 실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체질로, 그러한 모습의 DNA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학습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 경험한 무엇에 근거해서 뭔가 생각이 굳어지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는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도록, 이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사야 49장 15절에 왔습니다.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청나게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요. 난 매력 없어. 사랑스럽지 않아. 이 구절이 안 믿어져요. 마귀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 49장 15절이 다가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이 말씀이 진리로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아세요?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니크하게 매력적인 존재이다. 이런 발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유니크한 존재예요.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더 포장하고 변장하고 하는 그러한 애씀 대신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내가 감동되고 내 자신이 학습될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런 새로운 힘, 엄청납니다. 이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어둠의 영은 묶어두리고 그러죠.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소개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하는 도구이다. 그랬더니 일부 젊은 엄마들이 하루 24시간 그 가운데 24분을 할애하면 보통 속도로 성경 두 번 읽는다고, 그렇다면 우리 25분 덜 자고 성경 읽기로 합시다 라고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복되고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이것은 영혼 가운데서 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 만큼, 우리가 투자한 24분, 25분 이만큼 진리의 사람이 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을 알게 되고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그 주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나와 관련된 진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관한 진리,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 무엇보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고 나를 미혹하려는 원수에 대한 진리가 이 성경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으시고 때로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읽으십시오.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 암송의 시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이 안에 기록된 대로 지시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한번 힘써보십시오. 이렇게 진리로 무장될 때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진리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인 어둠의 영이 나의 판단을 혼미하게 하고 나의 삶을 도둑질하려 할 때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적 승리를 이어나갑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환경은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환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얕보면 안 됩니다. 환경에 힘이 세요. 이 세상이 유통하고 있는 이 미디어의 힘, 이 미디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결심이 거룩한 습관으로 내리도록 애를 쓰죠. 근데 이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환경의 힘이 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은요, 신앙생활하기에 참 힘들게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늘려 있습니다. 우리가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24분이 안 나와요. 투쟁이에요, 24분이. 24분 별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24분을 확보할 수 없어요. 이것은 40년 전, 5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심한 거룩한 생각들이 이 미디어 앞에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께서 개인을 향하신 아름다운 그 데스티니, 그 계획들 미디어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펑펑 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주술가들, 발람이 저주하는 것이 먹히지 않았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안에서 스스로 와해할 때 약해져요. 외부에서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먹히지 않았는데 안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언약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 취약해지고 그 안에 전염병이,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뿌려진 보혈로 체결된 거룩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언제 이 언약 백성이 취약해지고 무너지는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언제 강력함을 유지하는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열정을 빼앗겨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없을 때, 씨름하는 것이 사라질 때,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업조리는 것을 내일로 미룰 때 쉽게 죄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주입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뭔가 조그만 일이 생겨도 희한하게 패배로 이어져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00년 전에, 160년 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 미국 남북전쟁이 뭐 큰 의미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알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몇 달 전에 치렀는데 대선 관련해서 뉴스 보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주마다 그 표들이 다르죠. 이것은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양상으로 그 표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선거에 투표하는 성향의 그 지형이 언제 확정이 됐는가 하면 이 160년 전에 일어났던 남북전쟁 때문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느 주가 남군에 속했는지, 어느 주가 북군에 속했는지,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아무도 이 전쟁이 4년 동안 지속될 것을 예측한 사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륙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심지어 그 초기에 그 기록을 읽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남쪽에서 북쪽과 전쟁을 한대 그 소리는 듣습니다. 그랬을 때 워싱턴의 정부 고위 관리들 가족들이요, 도시락을 싸들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요. 양산을 펴들고, 양산 있잖아요, 양산, 우산이요. 햇빛을 가리는 그 양산을 펴들고 음식을 먹으면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진짜 전쟁이 터집니다. 발발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탄이 날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이 잘려서 공중에 그 튀어서 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경악합니다. 전쟁이구나. 몇 시간 전만 해도 도시락을 싸와요. 전쟁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강조해도 유람하듯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분석도 적에 대한 지식도 이기는 전략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포탄이 실제로 떨어져야 그때 이제 전쟁이구나 하고 인식하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영적 경계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적의 움직임 깊이 파악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 그 필요를 충분히 알아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히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력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